디모데전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찬송이 되시며 왜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지를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였다 해가지고 교회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어떤 특성, 그 속성이라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전에 그 하나님의 궁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자로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의라는 것, 인간의 열심이라는 야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세력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이중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는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잘 믿고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자라고 섣불리 단정을 해버리면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는 대적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일 것이다. 막 이렇게들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에게서는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우리는 생각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나의 악함과 어떤 회개할 것도 생각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궁휼을 압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뭔가 좀 미심쩍단 말이죠. 결국 그게 진짜 하나님의 궁휼을 아는 자의 모습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는 그 대적자가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더냐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케 되고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고 또 악한 것인가 그것까지 우리가 발견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는 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은 어쩌면 여러분은 또 나는 나의 의를 내세우지도 아니한다. 나는 내게 어떤 의가 있다고 자랑치도 아니한다. 또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 또 자기 의를 자랑한다는 이것은 사실 내가 의식해가지고 내가 내 의를 자랑해야지 이렇게 의식하고 계획해가지고 내뱉는 그러한 행위는 또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를 자꾸 내세우는 게 인간 본성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내 본성에 의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가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살인 강도를 한 그 사람에게 당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착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 선뜻 나서겠습니까? 나 같은 살인강도, 나는 살인강도한 그런 나쁜 사람인데 그런 애가 어떻게 착하게 사는 걸 그걸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뭐 거부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살인강도도 안 했고 평소에 좀 착하게 살았고 나는 뭐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뭐 그런 가르친다는 것에 별 거부를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그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 공의를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잊지를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그걸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긍휼에 대한 감사함이 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그걸 감사하고 그걸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안 잊어요. 아,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자기를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바울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그 세워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사도 바울 업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절대로 자기 업적으로 전혀 생각하고 받아들인 적이 전혀 그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자기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에는, 남들이 볼 때에는 도무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수많은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그게 전혀 어떤 자기로부터 나온 일, 자기의 의로서 자기 열심으로 세워진 그러한 일로 여기지를 않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뭐 대표적인 이단으로 그렇게 그 찍히고 있는 김기동 목사, 목사도 아닌데 그 사람은 그 김기동 씨가 있죠. 이 귀신론인 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가는데 아주 발광을 떠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서울인 거든가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그 1600억을 들여가지고 뭐 예배당을 그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한 일을 나에게 허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에서 따라갈 수 없는 160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서 예배당을 짓는 이제 자신의 그 업적을 그렇게 그 드러내고 그 자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1600억짜리 예배당을 이제 지으면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거,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성령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불가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이 뭐 인간성이 좋아서 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자기의 존재성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게 바울을 그런 자로 가능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긍휼 앞에서 자기의 존재성을 전혀 잊지 않고 살았다. 16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일컬었지 않습니까? 이건 겸손을 가장해서 자신을 그렇게 그냥 부르고 있는 그것이 아니었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자기를 죄인 중 괴수로 그렇게 그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궁의를 잊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방자고 포행자고 핍박자로 행하던 그런 자기를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죄인 중 괴수일 뿐이더라,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쨌든지 간에 그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로 행했던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일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의 일이고,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핍박자, 포행자로 살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도 그때 긍휼을 입지 못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일이지,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복음만 잘 전하고 있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아, 그건 지금은 아닐 거다. 지금은 바울이 그냥 겸손히 말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은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괴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지 예수 믿는 후에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도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궁의를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야, 참 과거에 그때 나는 진짜 죄인 중 괴수였다, 그렇게 그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고백의 그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옛날 과거로만 자꾸 돌리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궁유를 벗어나서 인간의 의를 벗어버리지 못한 시각으로 바울을 보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았는데 이런 업적을 쌓은 그 사람이 진짜 복음만 전한 그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계수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바울의 업적을 바라보고 바울의 의를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죄인의 계수가 아니다. 그건 옛날 일이다. 자꾸 이렇게 그 여기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자신을 죄인들의 기회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지금도 옛날처럼 회방자, 포행자, 핍박자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 지금 똑같이 안 달라졌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죄인의 기회수다. 이런 말은 사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 지금도 내가 회방자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죄인의 기회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옛날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던 그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은 내 스스로 개과천선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개과천선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찬송이 되시며 왜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지를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였다 해가지고 교회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어떤 특성, 그 속성이라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전에 그 하나님의 궁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자로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의라는 것, 인간의 열심이라는 야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세력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이중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는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잘 믿고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자라고 섣불리 단정을 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는 대적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일 것이다. 막 이렇게들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에게서는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우리는 생각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나의 악함과 어떤 회개할 것도 생각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궁휼을 압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뭔가 좀 미심쩍단 말이죠. 결국 그게 진짜 하나님 궁휼을 아는 자의 모습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를 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유를 방해하는 그 대적자가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더냐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케 되고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고 또 악한 것인가 그것까지 우리가 발견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는 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은 어쩌면 여러분은 또 나는 나의 의를 내세우지도 아니한다. 나는 내게 어떤 의가 있다고 자랑지도 아니한다. 또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 또 자기 의를 자랑한다는 이것은 사실 내가 의식해가지고 내가 내 의를 자랑해야지 이렇게 의식하고 계획해가지고 내뱉는 그러한 행위는 또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를 자꾸 내세우는 게 인간 본성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내 본성에 의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가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살인 강도를 한 그 사람에게 당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거 선뜻 나서겠습니까? 나 같은 살인강도, 나는 살인강도한 그런 나쁜 사람인데 그런 애가 어떻게 착하게 사는 걸 그걸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뭐 거부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살인강도도 안 했고 평소에 좀 착하게 살았고 나는 뭐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는 그런 가르친다는 것에 별 거부를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그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궁유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궁유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그 궁유를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잊지를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그걸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긍휼에 대한 감사함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그걸 감사하고 그걸 즐거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안 잊어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자기를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바울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사도 바울 업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절대로 자기 업적으로 전혀 생각하고 받아들인 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자기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에는 남들이 볼 때에는 도무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수많은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그게 전혀 어떤 자기로부터 나온 일, 자기의 의로서 자기 열심으로 세워진 그러한 일로 여기지를 않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뭐 대표적인 이단으로 그렇게 찍히고 있는 김기동 목사도 아닌데 그 사람은 그 김기동 씨가 있죠. 이 귀신론인 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하는데 아주 발광을 떠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서울인거든가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1,600억을 들여가지고 뭐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한 일을 나에게 허락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따라갈 수 없는 1,60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서 예배당을 짓는 이제 자신의 그 업적을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1,600억짜리 예배당을 이제 지으면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거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성령에 매여있는 그런 사람이 불가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이 뭐 인간성이 좋아서 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휼 앞에서 자기의 존재성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게 바울을 그런 자로 가능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궁휼 앞에서 자기의 존재성을 전혀 잊지를 않고 살았다. 16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일컬었지 않습니까? 이건 겸손을 가장해서 자신을 그렇게 그냥 부르고 있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자기를 죄인 중 괴수로 그렇게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궁휼을 잊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회방자고 포행자고 핍박자로 행하던 그런 자기를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죄인 중 괴수일 뿐이더라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쨌든지 간에 그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로 행했던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일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의 일이고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핍박자, 포행자로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것도 그때 긍휼을 입지 못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일이지.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복음만 잘 전하고 있는데 죄인 중에 개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아, 그건 지금은 아닐 거다. 지금은 바울이 그냥 겸손히 말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은 죄인의 기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기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지 예수 믿는 후에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도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궁의를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 개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야 참 과거에 그때 나는 진짜 죄인 중 개수였다 그렇게 그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고백의 그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옛날 과거로만 자꾸 돌리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궁유를 벗어나서 인간의 의를 벗어버리지 못한 시각으로 바울을 보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았는데 이런 업적을 쌓은 그 사람이 진짜 복음만 전한 그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개수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바울의 업적을 바라보고 바울의 의를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죄인의 개수가 아니다. 그건 옛날 일이다. 자꾸 이렇게 그 여기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의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롭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지금도 옛날처럼 회방자, 포행자, 핍박자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 지금 똑같이 안 달라졌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죄인의 개수다. 이런 말은 사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 지금도 내가 회방자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죄인의 개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옛날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던 그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은 내 스스로 개과천선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개과천선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인 그런 자신이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자기가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긍휼이 포행자인 나를 이렇게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긍휼의 능력이지 하나님 긍휼의 능력이지 내 열심도 아니고 내가 개가 천사 내 의도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포행자고 핍박자여고 그런 바울의 그 옛날 그 악한 본성은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있는 다만 긍휼이 그런 그 자기를 억누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나로 이렇게 바꿔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나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 개수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놓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하신 일이다. 긍휼의 능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옛날에는 죄인의 개수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결국은 자기의 의로 어떤 자기의 그 믿음의 열심으로 자기가 바꿔졌다. 이렇게 달라졌다. 그런 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아니라 긍휼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개수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금의 나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나는 여전히 긍휼의 능력에 붙들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뭐 그러니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으로 되어진 자 그 시각하고 다음에 인간의 의란 시각하고 바라보는 게 그때 달라버려요. 내가 옛날에 술 먹고 깽판 지기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만 저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걸 인간의 의로 바라본다면은, 야, 저 사람이 옛날 그렇게 나쁜 사람이든 저 착한 사람 됐네?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옛날 과거에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간다. 긍휼의 능력이 지금의 나로 바꿔놨다. 이 얘기는, 나쁜 자는 나쁜 자 그대로인데, 긍휼의 능력이 그런 나로부터 선을 이끌어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울이 하고 있는 지금의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함으로 남겠냐 그 말입니다. 죄인의 귀수를 그 능력이 긍휼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의 그로 이게 바꿔놨다는 것. 그게 감사함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긍휼로 인해서 되어진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증거할 것도 내가 아니고 긍휼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즐거움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나 긍휼 입었다, 나 구원 받았다 이걸로 지금 끝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긍휼을 입으신 거 입히신 까닭이 뭘까? 그걸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긍휼만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긍휼 줬다 그럼 긍휼만 달랑 받아가지고 야 좋네 좋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다, 나 같은 자에게 긍휼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일을 베풀었을까? 그 하나님이 이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얘기를 16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러니까 나 긍휼을 입었다, 난 구원받았다 뭐 그걸로 끝 이것이 아니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일, 그 마음을 더듬어 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이런 말을 안 했으면은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나 해보겠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 바울의 이런 고백이 없으면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아, 긍휼을 받았다. 그럼 구원 받겠네. 뭐 이게 전부 다 전부겠잖아요. 긍휼을 받은 것으로 좋아하지 긍휼을 주신 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을 해요. 자기만 생각을 하고 자기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준다 그러면은 내게 주어진 긍휼이란 좋은 것, 긍휼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긍휼을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자가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안다고 하면서 긍휼을 입은 자다운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를 못하는 것은 이 긍휼을 주신 분을 생각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긍휼을 받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자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긍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주신 그 까닭을 알게 되는데 그 까닭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그게 긍휼을 입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것을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봐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참 예수는 나에 대해 어디도 참았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해방자, 핍박자로 그렇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그런 나에 대해서 주님이 오래오래 참으셔서 나에게 긍휼을 입히셨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 긍휼을 입히셔가지고 너 이제 천국 가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시려고 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후에 긍휼을 입히신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바울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진심으로 주를 믿는 자고 영생을 얻는 자인가를 긍휼을 입은 바울을 세워가지고 나의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로 증거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영생을 입은 모습이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걸 드리는 증거로 바울을 세우신다. 그 얘기예요. 궁휼을 입혀가지고. 그게 바울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궁휼 앞에서 우리가 잘했다고 내세울 것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참 나쁜 사람인데 그런 나에 대해 예수님 오래 참으셔가지고 참 오래 참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궁휼을 입게 된 것뿐이고 또 궁휼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된 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실력은 전혀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오래 참으신 주님이 나에게 궁휼을 입혀주셔가지고 지금의 내가 된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께 오래오래 참고 계십니다. 성질 같으면은 쭉 패고 싶은데도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께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궁휼이 입은 자로서. 그러니 그런 우리들이 어떤 뭐 내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내 의라고 할 수 있는 거, 뭐 내 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뭐 말할 거리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처럼 여러분께 궁휼을 입혀가지고 그걸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걸 증거하라고 여러분께 궁휼을 입혀주신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래 참으신 주님이 나한테 궁휼을 입혀주셔도 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이끌어 내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휼을 알고 궁휼을 입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에 대해 오래 참으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 오직 그분만 증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궁휼을 알고 궁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증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라면은 형제에 대해서도 오래 참지 않겠습니까? 항상 주님이 오래 참으심을 아는데 그 오래 참으심이 또 우리가 모였을 때에 서로서로 또 나와지고 표현되는 거 그게 또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 궁휼을 내가 입었는데 내가 형제에 대해서는 오래 참지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것밖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도 기다림도 없더란 말이죠.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는 금방 이 사람 저 사람 다 퍼뜨려서 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대했던 것처럼 당신 그러면 되겠나? 따지고 다구치고 마치 자기는 모두 정당한 것처럼 모든 게 틀린 거 몰아붙이는 항상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궁휼을 얘기하고 오래 참 얘기하면서 내가 그 궁휼과 오래 참은 가운데에 살아가지를 않고 있는 하나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그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휼을 안다고 하는데 그 궁휼을 아는 데에서 과연 지금의 이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게 옳을까? 항상 그걸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궁휼에서 오래 참으면서 지금 나 같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옳은 것이냐는 것. 그걸 스스로에게 묻고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성도는 바로 그런 일에 열심히 분명히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는 궁휼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그 일에는 부지런할지 모르는데 이 궁휼의 즐거움을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그 즐거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참 게으르다. 아마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휼을 안다고 하는 우리에게 항상 결실되는 것이 뭐냐면은 궁휼에 결신되는 게 옳은데 궁휼이 아니라 우리 항상 옛 본성들이 맺어지고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궁휼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뭐 하나 나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래요. 신자라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그 즐거움, 그 기쁨과 그 감사함, 그것만 가지고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합니다. 절대로 무료하지가 않아요. 심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게 긍휼과 은혜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심심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설교를 하면서 항상 신자 데메테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또는 신자로 열심히 행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다 보니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뭔가 행사 같은 즉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가진 분이 아마 있겠죠. 가령 뭐 다른 교회처럼 뭐 이후 초청 전도주일 뭐 이제 그런 뭐 저는 프로 안 해봐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행사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마치 신자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또 스스로 어떤 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도 주니까 참 좋다는 거 다 그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신자가 하나님 공의를 즐기는 자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방해가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기를 확인하는 게 더 쉽고 더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교회가 시키는 게 없으면은 그래서 내가 뭔가 하는 게 없으면은 스스로 불안해하는 겁니다. 확인되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를 자기 의심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로 증거되는 것으로 절대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을 자기가 행한 일을 가지고 증거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기 신앙을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신자를 바쁘게 만들어서 부지런한 신앙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신앙의 증표가 절대 아닌 거예요. 신앙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긍휼을 입히셨다. 그러면은 나 같은 자에게 긍휼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반응.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바울에게 바로 그게 있었단 말이죠.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이 펴주신 긍휼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거든요. 17절 보면은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에 대한 반응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울의 반응인 거예요. 뭐 그런 차이는 누가 못하겠는가 얘기했지만 말로야 누가 못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삶 전체였단 말이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평생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힘으로 믿으며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 만들어서 교인들 뺑뺑이 돌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 확인하세요. 뭐 그 일이 안 나오면 신앙 게으릅니까?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도들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 공일과 자비와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 오직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만 나타났을 뿐입니다.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들.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감사, 그 어떤 즐거움, 우리의 반응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꾸 교회 안에 뭔가 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바울과 다른 엉뚱한 동네에서 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스스로 확인하는, 나를 보고 확인하는, 그게 신자의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 베푸신 긍휼 은총, 그게 우리의 만족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이 내 속에 남아있면 안 되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한 일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내 속에 둘려가다 보니까는 이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네 그런 말이 나오고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것으로 가지고 불만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설교 듣는 거 말씀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는 얘기죠. 만약 여러분께 그런 불만이 있거든랑 과연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 만족, 내 감사, 내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걸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즐거움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 긍휼, 긍휼을 입으신 그 일, 그 일로 내 감사, 내 즐거움 두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한다. 바울이 17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은 바울이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기 열심 가지고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 만족했죠. 그런 그가 하나님이 한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뒤바뀐 것이죠. 결국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고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희들 나를 찬송해라 또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줄 모르는 자기밖에 찬송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들어서 기어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내셔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그게 긍휼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죄인의 괴수에 불과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심으로써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스스로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하나님 받으세요 드리는 이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신앙이 뭔가 그 본질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뭐가 신앙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이걸 아는 것이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바른 신앙이라는 게 보일 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일로 영광이 되어지는 그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반응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그런 반응으로 만들어내신다. 야,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공결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입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모든 삶이 긍휼을 입은 자로서 감사함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직장을 다녀도 뭘 해도 그러니 심심할 게 없단 말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그게 신자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좋은 긍휼을 입으신 그 하나님 일을 두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자로 뒤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의 기수일 수밖에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그 능력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얘기하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은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또 우리의 은은 잊지도 않다는 것, 항상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입히신 하나님 궁일만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